요한계시록 10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우리가 계시록 10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을 쭉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어쩌면 좀 더 이해하기가 용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을 좀 짧게 짧게 이렇게 잘라서 나누고 묵상을 하다 보면 종종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때들이 있습니다. 또 본문들은 어떤 내용을 어떤 문맥 속에서 담고 있는지를 기억하면 조금 더 이해하고 또 적용하는데 정확하게 또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때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10장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처음에는 일곱 개의 봉인 심판을 행하시죠. 그래서 일곱 번에 걸쳐서 심판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 봉인 심판이 모두 끝난 뒤에는 다시 두 번째로 일곱 개의 나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심판들이 처음부터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심판들이 전개가 되는데 참 독특하게도 봉인 심판 때도 그렇고 나팔 심판 때도 그렇습니다.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에는 심판이 아닌 다른 종류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베푸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봉인 심판 같은 경우에는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에 첫 번째로는 지상에 있었던 혈통상 이스라엘이 14만 4천 도장을 받고 구원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천국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구원받은 셀 수 없이 큰 이방인 무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팔 심판 때도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에는 여지껏은 쭉 심판이 진행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이 시행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10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은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쭉 기록합니다. 그런데 앞부분도 상세했지만 이 10장부터 나오는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에 벌어지는 이 사건은 굉장히 상세하게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어떤 방식으로 선포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센 천사를 보내셔서 요한에게 앞으로 이런 구원사건이 있을 거야 말씀하시는 내용이 10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잘게 잘라서 하나님 요한에게 그 구원사건을 예언해 주실 때에 처음에는 힘센 천사가 등장해서 지상에 내려오는 장면, 두 번째는 지금 읽은 본문이에요. 5절부터 7절까지는 그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선포하는 내용, 그리고 내일 보게 될 8절부터 11절에서는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펼쳐진 채로 먹여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 11장에서는 그러면 실제로 어떤 구원이 펼쳐지는가, 이 내용이 이제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쭉 읽으면 도대체 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썼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하셨고 그 구원을 베풀겠다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10장은 앞으로 어떤 구원이 펼쳐질지를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하시는데 처음에 힘센 천사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 지금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조금 더 꼼꼼하게 이제 볼게요. 5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이 힘센 천사죠. 이 천사는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땅에 내려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천사가 어떻게 했는가? 처음에는 맹세를 하는데요. 어떻게 맹세하는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절 뒷부분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천사가 이제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었어요.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첫 번째,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두 번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세 번째,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천사가 맹세를 하는데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첫 번째로 천사가 선포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도 만드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도 만드신 분, 바다도 만드시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도 만드신 분, 땅도 만드시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 천지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겠다. 이렇게 맹세하면서 선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맹세를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한 두어 가지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 구약성경과 율법에서는 맹세를 금지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생각할 때 아는 바면 맞다 싶으면 예, 아니다 싶으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거나 아니면 하늘을 두고 맹세하거나 부모를 두고 맹세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확신을 해도 또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사람은 자기 일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맹세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100% 확실하게 진리가 맞다. 이건 100% 하나님 뜻이다. 이런 식으로 맹세하지 말라. 이게 원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신 행동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맹세하지 않습니다. 맹세하지 않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이 천사는 맹세를 하잖아요.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거든요. 율법에서 금지했던 것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천사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수 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을 하나님 면전에서 듣고 내려와서 선포하는 존재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천사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율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측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맹세하면 안 되지만 이 천사는 전혀 다른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맹세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좀 더 본질적인 특징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이 맹세했던 내용 그리고 지금 선포할 내용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걸 담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굳이 맹세를 하느냐. 지금 이 천사가 선포하는 내용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성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조금 그냥 속된 말로 표현하면 100% 이렇게 된다. 아, 그 정도가 아니라 200% 이렇게 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 1000% 그 정도 된다. 이건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천사가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면서까지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맹세해가면서까지 선포할 필요가 있을까? 현실적으로 이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맹세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맹세하는 일이 필요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부터 선포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성도들이 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을 놓고 보면 그리고 이 땅이 처해 있던 상황을 놓고 보면 계속 심판을 받았어요. 봉의 심판 때도 7번이나 반복해서 심판받았죠. 그 위에 나팔 심판 때도 계속해서 지금 6차례에 걸쳐서 계속 심판을 받았다고요. 열몇 번 심판이 선포되고 시행되었고요. 이 기간이 어쩌면 짧게 두면 몇 달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심판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심판만 반복해서 진행되었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구원을 베풀 것이다. 내가 반드시 구원을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약속하시는 구원이 성취가 되되 반드시 성취가 될 거라고 아주 힘을 주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본인의 이름을 걸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 내용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신앙은 믿음은 정말 그거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건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또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인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그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여지껏 내가 살아왔던 경험을 놓고 보면 그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을 두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믿는 그게 믿음인 거죠. 천사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맹세했는가? 맹세하면서 선포를 해요. 이렇게 맹세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뒤에 6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지체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구원이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즉각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무엇이 지체되지 않는가? 7절 첫 번째로 시점이 나오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그러니까 구원이 언제 베풀어질 것인가?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을 시행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구원이 나타날 것이다. 시점을 지금 하나님이 명확하게 계시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미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시고 선지자들이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심판이 시행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다 미리 알려준 내용이에요. 미리 선포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구원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미 들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던 그 구원을 세상은 목격하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앞에 나왔던 봉의 심판 때와는 좀 다른 점이에요. 그럼 봉의 심판 때를 생각해 보시면 여섯째, 일곱째 나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봉인을 뗄 때마다 천사들을 등장시키셔서 심판하셨는데 그 천사들과는 다른 천사를 준비하십니다. 지금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한 것과 똑같아요. 다른 천사를 준비하신 뒤에 그에게 이 도장을 하나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을 맡겨주십니다. 지금은 이 천사가 펼쳐있는 두루마리를 갖고 내려오는데 봉인 심판 때는 도장을 들고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는 미리 선포한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합쳐서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거는 미리 예고되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구원을 시행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행하실지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 선지자들이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지금은 심판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언되었던 그 선포를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지자들에게 전해주었던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선포를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지껏 심판이 시행될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복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것을 다 시행하시는데 그게 심판일 때는 심판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구원일 때는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요한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던 그 구원이,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그 구원에 대한 계획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반드시 시행될 것이고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이게 지금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본문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씩 잘라서 좀 상세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드렸던 말씀의 내용처럼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와 특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두세 가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안 될 것처럼 보여도, 불가능해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그게 가능해? 말이 돼? 에이구, 그런 일이 있겠어?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구원의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은 어느 날 숨겨져 있다가 갑자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고난당하고 있던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 나팔 심판, 두 번째 나팔 심판, 여섯째 나팔 심판을 당할 때까지 미리 주신 구원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 안 알려주시고 어느 날 훅 하고 구원을 시행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끔 미리 알려주시고 또 미리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시고 그러시다가 그 말씀이, 그 소망이 성취가 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깊을수록 또 미래가 보이지 않을수록, 앞날이 보이지 않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일수록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역사를 놓고 보면 구약 때도 그랬고요. 신약 때도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칠흑같이 암흑이 뒤덮여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 좋은 계획을 예비해 두었다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구원의 성취를 통해서 성도들이 참 숨을 쉬고 은혜를 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이런 힘겨운 어려운 일들이 한 번, 두 번만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아니 열 번, 스무 번, 1년, 2년만이 아니라 5년, 10년씩 계속 반복이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내가 다 너의 한숨과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 구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우리가 새겨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신음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심을 늘 소망하고 신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건 주님의 계획으로 인하여, 뭐 나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을 품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변을 둘러보면 죄인들과 악인들이 가득하고 또 주변을 둘러보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일들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의인으로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도 부득이하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어서 이와 같이 신실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어서 예비하신 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